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수여성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많이 해서 오늘 일단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그 내용을 들어가고 또 가면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 받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샌다 보시면 일반적 서술을 해가지고 1절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을 그의 정한 그리고 받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회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자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온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절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겠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2절로 갈 텐데요. 그 1절에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 그 예정이라는 것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에 상관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있게 부르신다라는 것이고 또 보시면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계획 안에는 그 각 사람마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순간에 그때의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를 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항상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신다는 거죠. 말씀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말씀과 성령님으로 효력 있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부르신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 잠시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시면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는 예정 부분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그 성령께서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 그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인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그 사람을 소생시키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멀리 달아나고 있던 이미 죽어있던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역사를 즉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과 성령께서 효력있게 부르신다는 것.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예정하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이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죽어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던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또 미리 정하신 예정 부분이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일들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가를 풀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정받은 사람이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근데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시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박미연 교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냐면, 저희가 박미연 교수님 태어나실 때 거기에 없었어도,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박명 교수님을 구하기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삶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맨 처음 일어난 것은 성령님께서 박명 교수님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서 죽어있던 영에 깨어나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동시에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박명 교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 죄의 본성에서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슬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끊어지는 이 모든 게다 같이 일어났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사실 동시간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런데, 의롭다 함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은, 칭의는, 먼저 그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의롭다 함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풀어서 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우리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깨어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이 있을 때, 깨어났을 때,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효력 있게 부르심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것이 제일 먼저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용되는 순간에는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효력 있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것을 또 보시면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구원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정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예정을 받은 사람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가시적인 언약 백성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포함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역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에베소서 1장 10절과 11절도 보시면 여기 끝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을 때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죄와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죄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자유의지 공부했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게 된 의지는, 타락한 처지에 있는 것이라서 본질상 이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선한 일을 원할 수 있는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아담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고, 죄와 죽음에 있는 그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 죄와 죽음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 중에 왜 그런 찬송 있죠. 물에 빠져간다 그런 찬송 있죠. 그전 것은 제가 잘 기억 못하고 물에 빠져간다는 찬송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배들교회에 계셨을 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진영태 목사님이 그 설명하실 때,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다고. 왜냐면, 빠져가는 게 아니고, 이미 빠져서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올 때는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명할 때는 이 주시는 생명은,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그리고 저희가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다 이제 부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런데, 지난번에 담타 연구소 집회, 온라인 집회 할 때, 그 전주에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영상들을. 그 그 처음 우리 중에 제일 젊으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분이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겐 영적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적 부활은 안녕하세요, 수목교님. 육적 부활은 기다려야 되지만 장차 올 것이지만 영적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역사로 죄와 죽음에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가 바로 영적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활을 이미 체험했는데 언제 체험했는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는 영적 부활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제 이끄신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것 한번 박미연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4절, 5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사실 같은 얘기인데 쭉 풀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죄와 죽음의 상태였던 것이고. 그때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육적으로는 살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산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근데 그때는 죄와 사망의 행위들을 한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간 거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지금 그때 죽어 있었을 때 실제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사망의 활동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행위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성, 남아있는 죄성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내가, 죄라는 것에 유혹받아서 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 믿는 자로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저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난 사람들인데, 살아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하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겠느냐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때 행하던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권면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왔다 갔다 연약하게 쓰러지는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효력 있게 부르셔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생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른 일까지 본질상 원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만드신 본질이 아담의 죄로 타락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력에게 부르시는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으로 역사하셨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은 성신목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잘 보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것은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던 우리를 위한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숨어있던 비밀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 보이게 된, 밝혀진 그 은혜가 된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단번에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역사예요. 그건 객관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신 일은 무엇을 생각하며 하셨냐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에 굴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그것이 실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용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 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언제 구원 받았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원 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는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실현은 아직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가지신 구원 계획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심으로 이미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스텝인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시는 이 일이 있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그것의 효력이 효과가 구원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래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과거 옛날의 과거가 있고 2000년 전의 과거가 있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게 있다면 또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을 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다 1900몇 년도에 아니면 2000몇 년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나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에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 순간이 여러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성취됐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효력게 부르심 받았을 때 성취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성됨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도록 나타내신 첫 번째 역사가 이제 효력 있게 부르심이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러면 효력 있게 부르심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효력 있게 부르심인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어떠신가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인데요. 그동안 알고 계셨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계셨었나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셨던 거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언제 처음 예수 믿게 되셨나요? 잠깐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혹시 그 순간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 믿게 된 순간이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있는데 없다고 지금 시침이 떼고 계신 건 아니고요. 그럼 많이 웃고 계시는 박미영 교수님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뭐 누가 저에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제가 중학교를 그냥 어릴 때 나갔어요. 저희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를.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어릴 때부터 뭐 저희 집은 완전한 유교 집안이었는데도
네.
그걸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냥 그렇다고 제가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저희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열심히 다녔던 건 아닌데 이제 띄엄띄엄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결정적인 거는 막 저한테 이제 고등학교가 중학교까지는 이제 그냥 슬슬슬슬 주일학교도 다니고 뭐 빼먹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미션 스쿨이 저한테 됐어요.
아,
고등학교가. 그래서
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미션 스쿨을 보내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연히 그냥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는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아침 예배도 드리고 또뭐저 주간 그 주중에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이게 이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강당에서 이제 그 말씀 선포하시는데 엄청나게 저한테 제가 죄인임을 좀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 이제 더 절실히 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누가 저한테 막 예수님 믿어라 뭐 예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는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도 항상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셨던 거를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무슨 계기가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게 항상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던 그런 게 어릴 때부터 다 믿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믿어진 게 너무 기적적인데, 그래도 그게 다 진실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강하게 마음에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느끼셨을 때요. 그 사건이,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저는 좀 믿었다고는 생각했지만, 저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거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죄가
않았거든요.
있다는 것은 많이 못 느꼈다.
근데 저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는데, 왜 교회에서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거 되게 좀 의문이 많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그랬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친구 따라 가셨다 그러나요?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갔다 그랬죠?
제가 간 기억도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갔어요.
그냥 혼자서.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냥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가고 교회 행사하고 그러면 막 제가 거기서 막뭘 맡아가지고 뭘 하고 계속 뭔가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임원이셨어요?
임원이라기보다
네,
뭐라 행사를 하면은 뭘 잘, 저한테 뭘
네.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애기 때, 초등학교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딱, 사실 누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시죠? 어땠는지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믿음의 고백,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은 아까 나눴던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말하기 힘든 거예요. 언제 일어났는지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방탕하게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씀 듣더니 바로 그 순간 꽝 하고 뭔가 깨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확연하게 그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속에 그 소생시키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 고백으로 깨달음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서 오랫동안 그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삶 속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언제 예수님 믿었나?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분. 그 바로 옆에 계시는 이기훈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랑 함께 주일학교 다녔고요. 엄마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찬송으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가 아마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큰집 교회에서, 우리
네.
동네가 아니고 큰아버지네 동네에서 해서
네.
엄마가 저를, 언니는 저희 서울에서, 저기, 중학교 서울에다 갔고, 저는 초등학교는 용인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희 큰 집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큰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들 막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고, 회개 기도를 했는지 엄마
네.
눈길이 좋아가지고
네네네.
엄마가 기뻐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뭘 모르,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참 철이 없는데
네.
그 전도사님 그 말씀, 여자 전도사 말씀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네.
알지 다 돼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그래서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때 회개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사대문에서 수문 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사대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 하면서
네. 네.
이제, 저기 큰아버지네 저기 교회는 성교교회였고, 제가 용인에 섬겼던 교회는 장로교회였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수문 중학교에 집에서 걸어서 다니시는 거리래가지고, 성동 중앙교회 섬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그 엄마가.
지금 돌아보시면 엄마가 얘기하시던 3장 16절이 기억나죠? 그게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예,
1학년 때.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심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그거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주로 이제 많이 주셨거든요. 엄마가 이제 동네 애들 이렇게 청년들만 모아가지고 성경도 막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엄마 들으면서 엄마가 장로사님이랑 마찬가지셨는데,
네.
저기,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에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셨어요.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그리고,
오케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커가면서,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미장을 갔더니, 그
네.
미장을 언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요. 그때 심장이 두렵고 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고 정말 제자리 꾸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두려워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많이 해이해져가지고 좀 자유분방하게 좀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지금은 두려움이 많이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두렵죠. 제일 두려워요. 제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제가.
제가 왜 그런 걸다 지금 여쭤보냐면, 여쭤보는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가르친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들이잖아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구원받게 됐고, 성령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는 이해, 마음, 의지 이런 것들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어난 게 맞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그게 성령의 그 역사가 맞는지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 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하지만 그거를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는.
근데 말씀은요, 말씀 기술자가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언니가 신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언니랑 이렇게 대화 중에서 보면은 말씀의 그 깊이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네.
아, 끝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깊이가 끝이 없는 그 깊이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다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깊다고 받아들이는 그거 첫 번째 스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어야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효력 있게 부르시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뭘 알고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누가 어떻게 뭐라고 깨달아졌는지 그 기억이 살아있다면 그런 거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때 수련회 밤에서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미션스쿨에서 뭐 이런 사건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도 이런 것이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 열매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전에 해놓으셨던 일들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요. 다 내가 정말 그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뚜렷한 간증이 있는 사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특히 어릴 때부터 믿으셨던 분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고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 요한복음 3장에도 보시면 바람의 임의를 부는 것처럼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거는 우리가 잘은 모르는 게 오히려 맞죠.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커나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뭐 받아들여서 앉아있고 배우고 찬송도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에 따라서는 그거를, 아유 뭐 내가 믿지도 않는 걸 이렇게 듣고 앉아있어야 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애에 따라서는 그런 것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같이 믿으면서 찬송하고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일수록 언제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라는 갈등을 이제 청소년 때나 대학교 가서나 좀 하게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어른들이 그 아이가, 교회에서 큰 아이가 그런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될 때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마음에 불안하지 말고, 나는 그럼 지금은 크리스천 맞나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뭘 믿느냐, 지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얘기는 너는 크리스천 맞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소생시키셨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언젠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다고 제가 그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나눠보자면, 지금 두 번 말씀을 들었는데, 박미연 교우님의 그 간증하고, 이기윤 교우님의 간증하고, 신앙 경험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잖아요. 그, 지난번에 주일날, 그, 온라인 집회 있을 때, 제가 질문 인도할 때 한 가지 좀, 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님들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걸 기억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가르침 가지고 배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 다 각자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열매가 같은 거면 같이 고백하는 것이 열매가 확인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성령께서 여정을 이렇게 인끄셨던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령이 저렇게 역사하셔서 저렇게 믿게 되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셨는 거죠, 인정. 서로 같이 감사하고, 아, 이렇게 해도 내 형제 자매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신비해서 우리가 다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확실히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 포인트였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주심 이것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띄엄띄엄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막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 이해함이 다른 시점에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힘쓰기 원했던 시점도 다 달랐을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열려있는 것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실제 일어나게 된 이 모든 게 다 성령님의 역사가 효력 있게 부르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역사, 이해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거 저희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깨닫게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효력 있게 부르심을 얻은 성도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 결과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효력 있게 부르심에서 말하는 효력들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이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새 영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도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그것이 드러나는 부분이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지적인 부분이에요. 아는 부분이에요. 그게 먼저 일어나요. 지적인 부분이 없이도 물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체험해 나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에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늘 보통 늘 이 알아가는 것이 자라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게 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의지가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주로 역사하시는 시간은 나의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성과 의지 이런 것들의 그 시작되는 그 통로 또는 문, 첫 번째 단계 이런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부르실 때 그에게 처음에 대표적으로 먼저 일으키시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믿으셨습니까? 이런 걸 할 때 그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거 교회에서 할 때 그들이 뭘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인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 마음 부분이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전에는 이런 거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딸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도 열리는 거죠. 괜히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고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에스겔서 11장 19절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의지적인 부분인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게 하시는 의지를 바꿔주시는 역사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있고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로 행동하게 만드시는 것 역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뭐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분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100% 역사하신 그것의 효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의지가 뜻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를 있게 되고요. 내 영을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도 역시 의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바꾸신다는 얘기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요거부터는 이제 다음에 보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바뀌고 마음이 열리고 의지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효력 있게 부르심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력 있게 부르심의 결국 궁극적인 그 목적된 바는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왜 부르셨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가는 게 그 궁극적인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필요한 모든 죄사함에 필요한 십자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이미 그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발견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될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효력 있게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효력 있게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다 부르심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부르심 받아서 거기 나와서 누구한테 가느냐?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도록 가면 아, 성령님이 효력 있게 부르셨구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님께로 이끄심,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질문이나 멘트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도 안 시키고 여쭤봤는데 다 기꺼이 다 신앙 경험을 말씀해 주신 박미연 교님과 이균 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기 전에는 마치 아무 말도 하실 것이 없는 척 하셨는데 이제 예스카니까 많이 예스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좀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시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오늘 참여 못하신 저기 이다현 교님 너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원래 음성으로만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저희를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저희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 모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의지와 무엇보다도 지혜가 생긴 줄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제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가가서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그들도 저희와 함께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